오늘도 바쁜 가운데서 우리에게 하루를 지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또 불러 모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영혼이 또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 복빌어 드리는 귀한 찬양을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우리 때문에 하나님 큰 영광 거두시고 부족함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 경배드릴 때 우리 하나님 놀라운 영광 거두시고 우리에게는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우리가 베드로 전서를 살펴 흩어진 나그네, 고난 가운데 있는 나그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나그네, 그 나그네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들을 오늘 우리가 봅니다. 가슴에 새기게 하시고 말씀 따라 승리하게 하시고 말씀 가슴에 품고 기쁨 가운데서 또 이 자리를 떠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불 켜주시고요. 우리 앞뒤 좌우로 서로 인사들을 한번 나누십니다. 승리하십시오. 다시 한번 승리하십시오. 목소리가 작습니다. 승리하십시오. 예, 오늘은 베드로 전서입니다. 48과. 잘 보시면 어쩌면 우리 상황하고 비슷할지도 몰라요. 48과. 다음 주는 24과, 하박국, 스바냐 이렇게 두 개를 합니다. 오늘은 48과 베드로 전서. 오늘은 제가 준비를 해보니까요, 이 책이 얼마나 내용이 길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책은 간단하게 살펴보고 또 책을 중심으로 성경 말씀을 우리 중심으로 이렇게 한번 살펴봅니다. 성경 베드로 전서도 펴시고요. 원래요,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뭔가 복잡합니다. 책도 피우고 뭐도 피우고 하는 게 이렇게 많아집니다. 저학년일수록 간단합니다. 그렇죠? 책도 펴시고 교재도 펴시고. 베드로 전서는 몇 페이지에 있나 하면요, 히브리, 야고보, 베드로, 전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377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제 성경책은. 교재를 먼저 한번 보십시오. 교재를 오늘 베드로 전서 1, 본서 누가 썼습니까? 베드로가 썼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성도 여러분들, 바울이 편지를 썼습니다. 바울 전서 하는 거 봤습니까? 못 봤죠. 그렇죠? 그런데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 후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이름이 나옵니다. 사도 베드로의 본래 이름은 누굽니까? 시몬. 이건 헬라 이름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시므온. 예수님께서 그에게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게바라, 이건 아람어고요. 베드로, 이건 헬라어입니다.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 뭐 게바 다 같은 이름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베드로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뭐 있어요? 베드로 뭐가 생각나요? 베드로, 예, 뭐가 많으신 것 같아요. 제가 차근차근 정리 한번 해볼게요. 베드로, 예수 어떻게 믿게 됐습니까?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됐습니까? 대답은 청년들만 하십니다. 웃음으로. 아, 예, 맞아요. 동생 안드레가 예수님을 먼저 만났습니다. 그리고 보니 이분이 누굽니까? 메시아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형에게 막 쫓아갔습니다. 형에게 쫓아가서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저게 아마 있을걸요? 요한복음 1장. 요거 아니에요? 제가 잘 안 보이는데.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게 베드로 동생이 한 말이에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께 와보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 부를 때 마태복음을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나를 따르라 그러면서 내가 너로 뭐 낳는 어부요? 사람 낳는 어부. 그래서 사람 낳는 어부라는 그런 직분을 주셨습니다. 또 하나 묻습니다. 베드로의 직업이 뭡니까? 예, 이건 다 아는 거고. 베드로 결혼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요거 어떻게 알아요? 예. 베드로 장모 병낫게 하는 게 있습니다. 아, 결혼을 하는데 어떻게 장모가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베드로는 결혼했습니다. 또 묻습니다. 베드로 공부를 많이 했습니까? 적게 했습니까? 어떻게 알아요? 가서 그것도 안 띄워보셨을 텐데, 졸업장도. 사도행전 가시면요, 막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주위에 있던 베드로를 아는 사람들이 원래 학문 없던 평범한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성경을 잘 알고 어떻게 저렇게 유식에 젖는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성경을 보시면 물 위도 걸었고요.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한테 제일 책망을 많이 받은 제자가 누구 같아요? 베드로입니다. 굉장히 책망을 많이 받았습니다. 책망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앞에 막 불쑥불쑥 났으니까. 성경은 어떤 것 같습니까? 불같은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 막 결심도 많이 하고요. 예수님이 붙들렸습니다. 너무 막 분하잖아요. 그러니까 칼을 빼가지고 막 거기 있는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이렇게 막 쳤습니다. 그만큼 과격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변화산에도 올라갔고요.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도 했습니다. 그리고 성격이 얼마나 불같은지 세 번 부인하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해주신 이야기가 기억이 나서 나가서 막 통곡하면서 울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요, 성격 자체가 아주 화끈해요. 성경에 보면요, 우리 베드로를 뭐라고 부릅니까?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그러는데 어디를 봐도 수제자라는 건 없습니다. 왜 우리가 수제자라 그럽니까? 베드로가 무슨 일을 할 때는 예수님의 무슨 일을 할 때는 앞장서서 막 이렇게 했습니다. 야곱의 열두 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열두 아들 중에 제일 앞장서서 늘 일한 아들이 누군지 아세요? 그 지파가 어느 지파인지 아세요? 예,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 유다. 그 첫째가 아닌데도 막 유다가 나서서 했습니다. 베드로도요. 이게 뭐 첫째인데 둘째인지 모르지만 그냥 학자들이 베드로는 수제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 뭐까지 보셨습니까? 성신하는까지 보았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요거까지 보았을 때요, 요거까지만 봤을 때 베드로는 요까지에는 베드로가 용감 안 했습니다. 베드로에게 자기 평생에 잊지 못할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그 사건이 뭡니까? 그 사건이 예수님 하늘나라 가시면서 며칠이 안 돼서 성령님이 오실 테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억나시죠? 예루살렘이 어떤 데입니까? 이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는 데예요. 찾아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이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려고 그러는 데가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가서 뭐하라 그랬습니까? 기도하라고. 이제 베드로가 기도 잘 안 하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알아요? 자기 스승님이 지금 십자가 지려고 막 가서 막 피를 토하는 기도를 하는데도 뭐합니까? 쿨쿨 잠을 잤습니다. 베드로 기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령님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아주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그때 하늘에서 성령님 내려오시잖아요. 그때 요즘 말로 쉽게 하면 뭐를 봤습니까? 불 봤습니다. 그렇죠? 성령님 봤습니다. 불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완전히 바뀝니다. 성경을 보시면요. 그러고 나서 완전히 바뀝니다. 제가 이제 질문 한번 해볼게요. 지금 세상에 나온 소설책 중에 사람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 같아요? 예, 삼국지. 누가 얘기하신 삼국지. 어떤 사람은 한 3,000명, 어떤 사람은 8,000명. 이게 왜 5,000명이나 차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하고 제가 찾아보니까 8,000명. 성경에는 한 몇 명이 등장하는 것 같아요? 이것도 밥만 먹고 하는 사람이 한 3만 명 정도 나온다. 그러니까 그냥 일반서적으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성경책입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했습니다. 세상에서 사람 이름이 제일 많이 나오는 책이 성경책이라고 그렇게 이제 설교를 하고 마쳤습니다. 이제 다 나가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뭐 은혜 받았습니다 이러면서 헤어지는데 청년 하나가 나가면서 목사님 성경책보다 훨씬 사람이 많이 나오는 책이 있어요. 이게 목사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뭐 같아요? 전화번호부. 전화번호부. 사람 이름만 쫙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거 알아요? 전화번호부 책하고 성경책하고 다른 거. 그게 사람 이름이 많은데. 삼국지에 나오는 사람 이름들 많은 거하고 성경책에 나오는 사람 이름 많은 거하고 다른 거 알아요?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은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 살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만 모아놓은 게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더 나은 고향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 베드로서를 이렇게 보는데요. 그러면 지금 이제 성경에 이제 3만 명 정도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럼 성경에서 제일 이름이 많이 나오는 게 뭐 같아요? 저는 오늘 조사를 싹 다 했습니다. 컴퓨터로도 조사를 했지만 제가 성경책을 컴퓨터에 넣은 게 있는데 그게 탁 치기만 하면은 요게 몇 번 나옵니다가 있습니다. 요즘은 참 희한합니다. 성경책에 가장 빈번하게 나오는 이름. 예, 예수 맞습니다. 1등. 예, 1등은 뭐 쉽게 맞출 수 있죠. 예수님은요, 타닥 치면요,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제 컴퓨터에서 너무 많아서 다 띄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예수가 제일 많이 나오고요. 두 번째 누구 같아요? 두 번째. 신구약을 통틀어서. 이름. 예, 다윗입니다. 예, 다윗이 1118. 세 번째는 누구 같아요? 세 번째는 모세입니다. 민족의 지도자. 모세. 뭐, 네 번째부터는 이제 뭐, 베드로가요, 신약에 몇 번 나오나 하면은, 178번이나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베드로보다 많이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예수님이 제일 많이 나오고, 베드로보다 많이 나오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이 몇 번 나오나 그러면 205번. 그러면 바울이라는 이름 전에, 바울, 무슨 이름을 썼습니까? 사울. 사울이라는 이름까지 합쳐서는 235회. 신약에 사울이라는 게 31번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번은 구약의 사울왕을 얘기할 때 사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베드로의 이름이 왜 그렇게 많이 나옵니까? 베드로의 이름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 성령을 받고 난 뒤에 베드로의 이름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럼 성령을 받기 전에는 뭐였습니까? 아주 겁장이었습니다. 성령을 받고 나서는요, 아주 담대해졌습니다. 막 여자가 막 뭐라 그래도 막 숨고 도망가고 비겁하게 거짓말하고 막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자 싸내 대장부가 여자가 그런다고 거짓말하고 막 그런 게 이게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안 되죠? 베드로는 그만큼 겁쟁이였습니다. 근데 성령 받고 난 뒤에는 목까지 내놨잖아요. 그죠? 사람을 기쁘게 할까?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너가 판단해 봐라. 그러면서 목까지 다 내놓은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요, 성령을 받기 전에 굉장히 충동적이었습니다. 화도 버럭버럭 내고요. 귀도 잘라버리고 막 그랬는데 성령 받고 나서는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 됐습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요, 베드로는요, 성경에 대해서 상당히 무식했습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상당히 무식했습니다. 근데 성령을 받고 나서는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사도들, 열두 사도들 가운데 설교를 제일 처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 사람, 이 베드로가 하는 설교를 가만 보면요, 얼마나 유식해진지 모릅니다. 구약을 쫙 얘기를 다 합니다. 그리고는 그 구약을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성령님의 도움으로 구약에서 얘기하던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바로 예수다. 예수를 너희가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러면 하늘로 가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한다. 이렇게 막 주장하는 게 베드로의 설교 내용입니다. 굉장히 유식해졌습니다. 베드로가요, 성령 받기 전에는 제자들하고 막 싸우면서 자기 자랑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 성령 받고 난 뒤에는 누구를 자랑합니까? 예수만 자랑하게 됩니다. 예,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안전뱅이도 고쳤고, 죽은 자도 고쳤고, 이방인에게 가서 전도되고, 막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베드로가 붓을 들고 편지를 써야 될 때를 그 책임을 느꼈습니다. 왜 그렇게 느꼈습니까? 베드로가 살아있던 이 베드로 전서가 쓰여지던 시대에 누가 로마의 왕이었습니까? 그런 학자들 얘기가 많지만은 주로 의견이 동일하게 예스라고 하는 게 누군가면 네로입니다. 성도들 네로 알잖아요. 예, 네로는 좀 이런 사람입니다. 예, 이런 사람입니다. 그 네로가 살던 시대입니다. 로마가 자기 식민지가 있으면요, 그 식민지에 대한 팔러시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자기 나라에 어겐스트 안 하거나 종교를 갖고 있으면서 아주 이상하게 종교 행위를 하지 않는 한에는 모든 걸 너그럽게 놔뒀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기독교 어려움 당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네로가 딱 잡고 나서부터는 얼마나 어려진지 모르잖아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지금 흩어져 있는 가운데서 환난과 핍박 가운데에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편지를 씁니다. 그들에게. 성도님들 이제 성경을 보시지 말고 짐작 한번 해보십시오.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사람에게 편지를 쓰는데 뭐라고 써야 되겠습니까? 고소하다. 네가 그런 거 보면은 네가 죄를 지어서 그랬지. 뭐 이유가 있겠지. 이렇게 써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다르게 써야 될 것 같아요? 다르게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베드로 전서예요. 그래서 교재는 놔두고 우리 베드로 전서 1장 1절하고 2절하고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3절까지 성경지 펴놓고 앞에 한번 볼까요? 누가 썼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가 썼습니다. 이렇게 여러 곳에 있는 이곳은 어딘가 하면은 소아시아 지역인데요. 이곳은 지금으로 치면 한 터키 있는 그 지역입니다. 터키 있는 지역.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흩어진 나그네. 한번 따라 하십니다. 흩어진 나그네. 흩어진 나그네. 이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요, 지금. 얼마 전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네로가 딱 잡고 나서부터요, 네로도 초반기에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네로가 뒤로 넘어가면서 얼마나 이게 정신이 뿅 갔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막 예수 믿는 사람이 특별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 예수 믿는 사람들, 환난과 핍박이 말도 못합니다. 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한가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이게 이분들이 흩어진 나그네입니다. 편지하노니,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렇게 힘이 들어도 은혜와 평강이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3절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제가 아까 그랬습니다. 옆에 있는 성도님들이 어려워하거나 힘들어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껴안고 위로하고 같이 울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렇죠? 다 분석해서 네가 왜 그런지 내가 생각해보니 그러면 안 되잖아요. 베드로가 3절에 굉장히 중요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무엇이라고요?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은혜 가운데 있는데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소망이 죽은 소망이 아니라 어떤 소망이요? Living Hope입니다. 산 소망. 성도 여러분들, 언젠가 우리가 이게 실감날 때가 있을지 모릅니다. 지금 요거 동그라미로 이렇게 표현하길 바랍니다. 흩어져 있는 나그네. 나그네들은 물건이 별로 없습니다. 나그네들은 거기에 정착해서 살아가는 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나그네는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저 하늘을 소망하면서 이 땅 사는데 그것도 너무 어려워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들에게 편지를 줍니다. 당신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산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산소망. 그거 일단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도님들, 우리에게는 산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면서 4절까지 한번 보십니다. 4절. 그 산소망.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기업이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온갖 것들이 다 기업입니다. 하늘나라부터 시작해서 은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 땅에서 네로 때문에 그렇게 힘이 들더라도 산 소망을 붙들고 잘 견디라는 겁니다. 그게 지금 이제 베드로수가 이렇게 가는데 교제로 넘어갑니다. 예수 믿는다는 그거 하나 때문에 환난과 핍박을 당한 자들에게 2번 교제 중심 메시지가 뭡니까? 제일 밑에 뭐라고요? 산소망. 성도 여러분들, 산소망. 오늘도 우리는 산소망 붙들고 있습니다. 죽은 소망 아닙니다. 세상이 아무리 이상해 가도 저는 요새 이 세상을 이해 못 하겠어요. 저 지금 우리 세상을 같이 살고 있잖아요. 저는 지금 이해 못 하겠어요. 뭐가 몰려가는데 우리 의사하고는 하나도 관계없이 큰 덩어리들이 막 몰려갑니다. 성도님도 한번 물어볼게요. 은행에서 이자 정하는 거 우리한테 물어보고 합니까? 그냥 어디서 정하면 그냥 우리는 그 좋은 데서 따라가는 거예요. 나라에서 팔러시 정하는데 그냥 뭐 의료 개혁 뭐 한다고 자기들끼리 정하면 우리 의사 물어봅니까? 자기끼리 정하면 우리 거기 묶여서 돌아가는 겁니다. 참 희한한 세상이에요. 막 밀려가는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환난과 핍박은 없지만 산 소망을 붙드셔야 됩니다. 231페이지 3번. 본서의 구조, 그것까지만 일단 봅니다. 본서의 구조. 산소망, 그 다음 뭐죠? 그리스도인의 삶. 그러니까 환난과 핍박과 시련이 있어도 그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잔인한 얘기일지도 몰라요. 힘들지, 그러니까 대충대충 피해가면서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베드로전서 뒤로 가면요 계속해서 나옵니다. 세 번째가 뭡니까? 왜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거기 베드로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4절의 위로의 말씀이 있으면요. 이제 8절과 9절 가봅니다. 8절과 9절. 굉장히 중요한 성경 말씀입니다. 빨갛게 이렇게 한번 이렇게 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뭐 노란 거 있어도 좋고요. 빨간색으로 해볼래요? 집사님도? 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이렇게 뭐 마음으로 봤습니다. 뭐 그렇게 말고. 성도 여러분들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못 봤죠? 아무도 못 봤습니다. 우리 중에. 뭐 예수님이 나타나서 뭐 그럴 때 그게 어떤 분 봤다 그런 분 계신데 그게 진짜 예수님인지 아니면 어느덜 예수님인지 어떻게 아세요? 그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못 봤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믿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그것같이 복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보지 못했는데, 우리 세상 살면서는 못 봤으면 안 믿어야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누구만은, 예수님만은 보지 않고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제자 중에도 뭐 보여달라 그런 사람 많잖아요. 그런데 보지 않고,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 사도도 그 얘기를 다 들었잖아요. 그렇죠?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는 도다.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 보지 못했지만 사랑하시죠? 예, 우리에게 또 흩어진 나그네에게 주는 겁니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예수를 믿으면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우리가 기뻐하고 동참하고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게 8절 9절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들, 이게 어려울 때 이야기예요. 성도들 아무리 어려워도 누구 사랑해야 된다고요? 예수님 사랑해야 된다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봐. 이렇게 어려운 백성들이 있으면 이런 글을 써야 안 됩니까? 박해를 피하려 그러면 저기 가서 누구 집에 가면 비밀 아지트가 있고 어디 어디에 가면 무엇이 있고 그래서 언제 누구를 만나면 피할 길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보면요,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그런 얘기는 전혀 없고 다른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요? 예수님 사랑하라고. 아무리 어려워도 환난과 핍박이라도 우리의 소망은 누구라고요? 예수. 한번 따라 하십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 성경 읽으면서요, 그거를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성경 무슨 뜻인지 몰라도요, 그냥 예수 얘기 개건이 하면 됩니다. 한국에 사오정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 젊은 친구들은 알 거예요. 누가 뭐라고 그러면요, 늘 동문서답합니다. 사오정 집에 칼을 든 강도가 들어왔습니다. 칼을 든 강도가 들어와가지고 사오정 얘기가 목에 칼을 딱 갖다 대면서 죽을 준비하고라 이렇게 하면서 칼을 딱 갖다 댔습니다. 그때 사오정이 뭐라 그랬게요? 죽을 준비하고라 딱 그랬거든요. 사오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집에는 죽은 없고 밥만 있다.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죽을 준비하거라 그러는데 요거는 뭐라고 해석하냐면 죽을 준비하거라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야지. 우리 집에는 죽은 없고 밥만 있다. 교회 다닐 때 어쩌면요. 그 성경에서 오직 예수만 얘기하고 있는데 딴 데 막 은혜 받으려 그러는 수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일로 봐도 절로 봐도 예수님 이야기예요. 수건을 덮고 봐도 예수님 이야기, 수건을 벗고 봐도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전서에 이렇게 환난과 핍박이 많으면 피할 길과 어떤 노하우를 줘야 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오늘 예수님 얘기만 쭉 한번 따라가 봅니다. 이제 1장 조금 뒷부분을 한번 가볼게요. 8절 9절 봤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에 관해서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뭐를 받습니까? 구원을 받습니다.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으니까 위로를 받습니다. 산 소망을 가집니다. 사람들이 지치질 않습니다. 그게 너무너무 신기해요. 그런데 요 부분을 누가 그렇게 더 알고 싶어 하는가 하면은 이제 성경 한번 보실래요? 성경 되게 재밌어요. 12절. 우리 다 같이 12절 한번 봉독하십니다. 시작.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고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이상합니다. 복음을 전했더니 죽어가는 죄인들이 그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요. 지옥으로 가던 사람들이 깨끗해져요. 더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 보면 흰 옷을 입는다고 그럽니다.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도 그게 어떻게 되는 일인가 싶어가지고 이렇게 뭐라 그랬나 그러면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 전도해서 생명을 구해내는 거는 천사들에게 안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 중에도 있죠, 그죠? 천사도 흠모하겠네. 그게 요 성경 구절이 그렇게 나온 겁니다. 뭐를 흠모합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가지고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는 그 역사를요, 자기들은 개입을 못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그러는 걸 듣고 사람들이 변화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천사들이 그걸 하고 싶어가지고 막 그렇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이 베드로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에게 주는 겁니까? 환난과 핍박받는 사람들에게. 천사들이 그렇게도 흠모하고 그렇게도 알고 싶어하는 예수를 전하라는 겁니다. 지금 이 성경이 쭉 진행되는 게 그러면서 15절 한번 보십시오. 너무 중요하죠.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15절, 16절 두 성경 구절을 우리 앞에 보고 읽을까요? 성경에는 표시를 해놔 주십시오. 너무너무 힘든 사람들이에요. 이제 그거를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그걸 염두에 두셔야 이해가 되는 성경이에요.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16, 17 시작.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죄송합니다. 15, 16 15, 16 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요 이 안경을 끼면 이 멀리 거 잘 안 보이는지 가까운 거 잘 안 보이는지 하여튼 헷갈릴 때 있습니다. 15, 16.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넘어갑니다. 이렇게 힘이 듭니다. 이렇게 어렵습니다. 밖에 나가면 잘못하면 죽을지도 몰라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이렇게 어려울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수준은 뭡니까? 그러면 내가 알았다 그래. 대충 살아라. 신앙생활 그렇게 안 해도 된다. 어떨 때는 내가 눈 감아줄 테니까 예수 모른다 그래라.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세상 나가서는 어떻게 살아라는 겁니까? 거룩하게 믿는 사람답게 살아라 그럽니다.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어떻게 해요?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무리 환난 핍박이 와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것을 오늘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룩하게 살아라. 흩어져 있는 나그네로서 너희가 그렇게 세상에 살기가 어렵지만은 어떻게 살으라고요? 거룩하게 살으라고. 믿는다처럼 살으라고. 한번 따라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아야 됩니다. 예, 믿는 사람으로 딱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뒷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면요.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라. 왜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누구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졌는가? 19절 보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거룩하게 되고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세상에 없어질 거로 된 게 아니요. 19절 네모 한번 쳐놓으십시오.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시작.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너희가 그냥 지금 흩어진 나가는 대로 어렵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곳에서 아주 하나님의 백성처럼 거룩하게 행실을 바르게 해서 살아라. 이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그런가? 너희가 구원받은 게 그냥 세상의 끝들로 막 된 게 아니라 은금으로 된 게 아니라 말할 수 없는 보배로운 어린 양의 피로 그렇게 되었다. 그러니까 17절로 다시 올라가서 17절 뒷부분요. 17절 뒷부분.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어떻게 지내라고? 두려움을 지내라. 그러니까 하나도 환난 핍박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참 미워. 그렇잖아요. 그렇죠? 환난 핍박을 피할 수 있는 거, 먹을 거, 뭐 피할 것 이런 걸 얘기하면 좋은데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뭐라 그럽니까? 오히려 쪼옵니다. 지금이 오히려 두려움을 가지고 예수를 더 잘 믿을 때다고. 지금 믿음 버리지 말라고. 이제 그런 얘기들을 쭉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면서요. 23절로 한번 가보십니다. 1장 23절. 그게 또 하나 귀한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교재로 넘어가셔서 232페이지요. 거기 위에서 4번 교재 232 4번 거기 세 가지 살았다는 거 세 가지가 나오죠. 베드로 전서에 산이라고 나오는 게 세 개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산 소망, 산 말씀, 산 돌. 예, 그렇게 돼서 이제 두 번째, 아까 처음에는 산 소망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이제 두 번째는 산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23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믿음의 내용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23.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알게 되었습니까?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산 소망을 가지고 있고 산 말씀을 접합니다. 그러니까 산 말씀을 읽으시면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말씀이 우리를 바꿔줍니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쭉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전개해 나갑니까? 그게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길이에요. 그게 핍박을 이길 수 있는 길입니다. 이게 그 속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길입니다. 이거는요, 지금 이 글이 쓰여졌을 때가 1세기잖아요. 1세기 때나 21세기 때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믿음을 지켜나갈 수가 있습니까?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베드로서는 뭐라 그럽니까? The living word of God.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게 이제 1장이 딱 끝나면서요. 그래서 그 말씀 25절 레몬을 치십시오. 많은 분들이 인용합니다. 25절. 다 같이 25절 봉독하십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환난을 받는 사람도 이 말씀, 환난을 안 받는 사람도 이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살았다는 게 두 개가 나왔습니다. 뭐였죠? 산 소망, 또 하나 산 말씀, 이제 또 하나 나오는 게 산 돌입니다. 산 돌. 근데 산 돌이 상당히 베드로 선생님이요, 머리가 나쁜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문장을 보니까 머리가 굉장히 좋으세요. 이제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피를 흘려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그게 어디에 적혀 있습니까? 그게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그 말씀은 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2장 2절 그 살아있는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2절 3절 네모를 딱 치십시오. 2절 3절 다 같이 한번 봉독하십니다. 2절 3절 시작.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성도 여러분들, 신앙이 자랄 수 있는 가장 지름길이 뭡니까? 여러 가지 있습니다. 신앙 자랄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 자기 친구가 신앙이 굉장히 좋으면요, 옆에 있는 친구 신앙 빨리 자랍니다. 옆에 있는 친구가요, 아주 신앙이 딱 정확하면요, 옆에 있는 친구 아주 정확하게 배웁니다. 그런 거 있어요. 그런데 가장 기본적으로 신앙이 자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산 말씀인 그 말씀을 자꾸 먹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 산 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2절 보십시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무엇을요? 신령한 젖을. 이게 뭡니까? 그럼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게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합니까? 이게 우리로 자라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말씀은 읽고 그다음 뭡니까? 그냥 맞아 여기서 끝나면 우린 큰일 납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읽기 시작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맞아, 사모하라 그랬으니까 맞아, 잘한대. 그러면 우리가 성경책을 펴놓고 읽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매일 많이 못 읽으셔도 한 장도 좋고요, 몇 구절도 좋고요, 매일 성경을 펴서 읽으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나는 성경을 매일 읽겠습니다. 예, 매일 읽으십시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살았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살아있는 말씀이 이제 누구로부터 나왔습니까? 그럴 때 그 말씀이 산 돌인 예수님으로부터. 그래서 돌이 기초석이 돼가지고 우리 신앙의 근거도 되고 구원도 시키고 교회도 세우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베드로가 머리가 좋다 그랬잖아요. 지금부터 잘 한번 보십시오. 이제 산 돌이라는 표현이요, 4절에 나옵니다. 앞에 한번 볼게요. 4절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린 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뭐요? 예, The Living Stone입니다. 산 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우리도 신령한 집으로 지어가고 말씀을 받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산 돌이죠. 우리는 산 돌인데 세상은 산 돌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7절로 깡충 한번 띄워보십시오. 산 돌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봅니까? 맞죠, 그죠? 7절. 우리는 산돌이에요. 그런데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산돌입니다. 믿지 않은 자에게는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우리는 산돌인데요. 예수님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뭡니까? 그 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산돌이에요. 근데 베드로 선생님이 우리에게는 살아있는 돌이고 우리에게는 신앙의 기초가 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의 기본이 되는 그 산돌이 믿지 않는 자들과 세상에는 어떻게 치십니까? 바로 버림받은 돌이 됐습니다. 참 재미나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산돌입니다. 우리에게는 생명을 주는 돌인데 세상에 건축가들이 뭐하는 사람인지 알잖아요. 성도분들 건축자들은요 돌 보는 전문가잖아요. 이 돌은 쓸만한 돌인지 이 돌은 버릴 돌인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돌을 보는 전문가들은 예수를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럽니까? 그게 진짜 산 돌이고 이 사람들은 버린 돌이라고. 그런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어도 그 산 돌을 붙들고 머릿돌 대신은 주님을 붙들고 있는 자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가면서 너희가 아무리 힘들어도 2장 9절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2장 9절로 뛰어갑니다. 네모네모를 쳐보십시오. 제가 이걸 몇 번 읽었는데 베드로전서 어려워요. 예, 2장 9절. 예, 2장 9절.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2장 9절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도 뭐를 기억해야 됩니까? 네로라는 이 무지막지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어렵게 만들 때입니다.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어렵고 내가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건 간에 주님께서는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십니까? 그걸 보시면 돼요. 우리가 힘이 들어도 우리가 돈이 다 떨어져도 우리가 아파도 우리가 누굽니까? 그럴 때 보시면요. 우리는 택하신 족속 그 다음 뭐요? 왕같은 제사장 그 다음요? 거룩한 나라 그 다음 뭐요? 그의 소유된 백성 얼마나 좋습니까? 아무리 너희가 힘들어도 너희는 이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너희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뽑아줬냐는 겁니다. 그게 이제 그 다음이 나오죠. 그렇죠? 베드로 선생님이 다른 사도들이 쓰지 않은 표현들을 씁니다. 너희를 그렇게 뽑아준 것은 그렇게 기이한 것으로 불러내신 자의 무엇을요? 아름다운 덕을 모하게 선전하게 뒷부분 다시 한번 보십니다. 이는 너희를 거룩한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모하게요?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우리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인용을 합니다. 그런데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뭡니까? 그러면 그때 상황이 도망 다녀야 되는 상황이에요. 피해 다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제일 급한 게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일 급한 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일 급하게 너희들이 해야 되는 것은 너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드러내는 거라는 겁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 그 힘든 가운데서, 그 아픈 가운데서, 뭐 어떤 상황 가운데서 너희가 해야 되는 일은 나의 모든 것들을 드러내라는 겁니다. 성도님, 이거 잘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들,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뭐하라고요? 선전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9절 보십니다. 2장 9절 뒷부분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뭐하게? 예, 선전하게. 하나님이 요거 선전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어떨 때는 그 한 사람의 한 평생을 딱 선전하는 곡으로 끝내고 어떨 때는 순교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떨 때는 길게도 이렇게 선전하게 하시지만 제가 올림픽 할 때는 꼭 이렇게 관심 있게 보는 게 뭐 많지만은 그 중에 한 두 가지가 꼭 관심 있게 봅니다. 하나는 지구전입니다. 그렇죠? 멀리를 뜁니다. 누가 1등 하나 그거고 또 하나는 가장 짧은 겁니다. 그 거리를 누가 1등 하나? 그게 100m잖아요, 그죠? 100m 뛰는 거 보면요, 뭐, 요새 몇 초 뛰죠? 예, 뭐, 9초 얼마예요, 9초. 이 사나이들은요, 9초 얼마를 낮추기 위해서 몇 년을 준비합니까? 4년을 준비하잖아요. 4년 내내 뛰기만 합니다. 그래가지고 올림픽에서 금메달 하나 따려고. 그래서 9초 딱 끝나면 모든 게 다 끝나버립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럴지도 모릅니다. 장거리 마라톤도 있지만, 단거리를 뛰어가지고, 그 짧은 시간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뭐 하려고? 선전하려고. 오늘 집에 가셨어요? 한번 텔레비 한번 보십시오. 선전 몇 초 하는지. 저는 목사기 때문에 그거 다 재보지 않습니까? 프라임 타임에는 몇 초 하는지. 성도들 30초 잘 안 합니다. 저 흐름한 이상한 채널, 이상한 채널이 아니라 그냥 좀 이렇게 재미없는 채널 이런 데 가면은 뭐 한 20초, 25, 30초 잘 안 합니다. 그리고 프라임 타임 되면요. 아주 길게 하는 겁니다. 한 20초, 15초씩 막 탁탁탁 넘어갑니다. 그 정도만 해도 어떻게 합니까? 보는 사람들 주머니에서 어떻게 해요? 돈 잡아내서 그 물건을 이렇게 사게 하잖아요. 15초, 20초면 충분합니다.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한평생 내가 거룩한 것처럼 거룩하게 한번 살아봐라. 그러면 왜 너희를 불러주고 뽑아줬는지 그게 선전이 될 거라는 겁니다. 선전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적과 기사가 아니라 거룩하게 믿는 사람처럼 신자처럼 살라는 겁니다. 우리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선전 많이 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이렇게 살면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선전하시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면서 그다음 보면은 이제 그 일상생활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이제 제가 좀 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2장 17절. 2장 17절. 일단 요거 보고요. 2장 17절. 일상생활 하는데 종은 종들로, 나그네는 나그네로 뭐 이렇게 잘 살아야 됩니다. 17절.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이때 여왕이 누구죠? 예, 말이 돼요? 성경을 보시면요. 좀 크게 보셔야 됩니다. 길게 보셔야 되고요. 그림을 크게 그려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굉장히 존경받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느헤미야 존경하죠. 다니엘 존경하죠. 맞죠? 그렇죠? 그런데 다니엘과 느헤미야, 이 사람은 적국에서 굉장히 높은 관리까지 올라갔습니다. 올라갈 만큼 올라갔습니다. 이 사람들을 만약에 독립군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독립군 입장에서 보면 우리 식으로 하면 친일파, 죽일 놈, 살릴 놈, 능지 처참할 놈 안 그러겠습니까? 아니 독립군 입장에서 보면은 독립군 입장에서. 그런데도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을 한 시대를 이렇게 쓰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려가는 것은 사람이 어떻게 한 단어로 한 관점에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역사가 이렇게 흘러갈 때 거기에서 막 진행되고 있는 뭐가 있을 때는 물론 악하고 뭐가 다 있지만은 덩어리로 볼 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왕은 내가 왕이 되게 했다는 겁니다. 그 시대에. 그래서 로마서 13장 1절 한번 주실래요? 앞에 한번 보실래요? 로마서 13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으십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심 바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조금 이렇게 균형 감각이 있어야 돼요. 물론 뭐 일제시대 때 그 나쁜 사람들 많아요. 나쁜 사람들. 근데 펼쳐놓고 볼 때 그 시대는 어떻게 해서 그 시대가 우리에게 있었던가.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그 시대가 없는 거죠. 하나님 그럼 나쁜 하나님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다 합쳐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방향으로 갑니다. 지금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환난과 핍박을 주는 당사자를 위해서 뭐하라고요? 공경하라고. 2장 17절입니다. 성도분들 우리가 세상을 보고요.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조금 큰 틀에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느헤미야 그리고 다니엘 그리고 성경에 보면 많습니다. 학계 이런 사람들 다 보면 거기에서요. 다 조금 무언가를 앞서서 뭔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독립군이나 아니면 민족주의자들 입장에서 보면요. 다 나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그 정권에 빌붙어가지고 한자리를 하고 있고 친척들 다 잘 되고 있으니까. 근데 성경은 보면 하나님이 또 다른 각도에서 얘기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조금 균형 감각이 조금 달라야 됩니다. 이게 이 고난 가운데에서도 그 고난을 주는 그 핵심 멤버인 왕을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2장 17절. 2장 17절.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으십니다. 시작.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이 왕 하나님이 내었다는 겁니다. 네로지만 욕을 그렇게 먹고 이게 살인 자고 나쁜 새끼지만 죄송합니다. 나쁜 놈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었으니까 너희는 그 시대를 살아가면서는 그냥 공경하라고. 성도들도 우리 이 세상 살아보면 왕이 누구 되고 대통령이 누구 되냐에 따라서 막 우리 시비가 갈리잖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오바마 대통령이 되면 죄송합니다. 이거 뭐 오바마 대통령이 되면 미국이 난리가 나고 다 좋아질 것 같았는데 뭐 비슷하죠, 그죠? 2004년도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되면 막 세상이 그런 것 다 비슷하죠, 그죠? 2008년도에 이명박 대통령이 되면 얼마나 표수가 높았습니까? 다 비슷하죠, 그죠? 세상에는 소망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산 소망은 없고요. 근데 그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있으면 너무 씹어가지고 그 사람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 시대를 냈다고 그렇게 주시고 넘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세상 정권에 기대를 걸고 세상 정권을 붙들고 소망을 두면요, 다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든지 그렇습니다. 2004년도에 노무현 대통령 그 당선되고 난 뒤 옛날 교회 공부 많이 한 분이에요. 화가 나가지고 저한테 막 와서 막 울라 그러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자기가 노무현 대통령 잘한다 그러고 막 그랬다가 어느 단체에 가서 그런 얘기 했다가 아주 막 몰매 맞을 뻔했대. 막 억울해가지고 막 이 사람 막 씩씩거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딱 묻길래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더라. 그래서 저는 그랬습니다. 저는 어느 시대든지 대통령이 됐다 그러면 뽑혔다 그러면 나는 그 사람 하나님이 뽑았다고 생각을 한다고. 그러니까 나는 그분 잘 뽑혔다고 생각한다고. 이 사람이 얼마나 좋아가지고 돌아가시는지요. 유명한 분이에요. 얘기하면 아실 분이에요. 뉴욕에서 아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유명한데도 이것만 그런 문제가 부딪히니까 이게 못 이겨내더라. 성도들도 한 시대가 지나면서 이게 끝나면 괜찮으리라. 그렇지 않습니다. 일제시대 때 얼마나 우리가 해방 그랬습니까? 해방이 됐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소망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남북으로 동서로 막 갈라지고 막 난리치고 야단 났지 않습니까? 우리의 소망은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력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는 우리 체질로 만들어놔야 돼요. 그냥 뽑으면 그냥 막 아무나 대통령 막 이렇게 하시면 그거 좋지 않은 거예요. 제 말 맞아요? 수긍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뽑았잖아요. 노무현 대통령이건 이명박 대통령이건 누구 우리가 뽑았잖아요. 그러면 마음에 안 들면 그 지나가기를 그냥 기다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뽑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노태우 대통령이건 김영삼 대통령이건 또 뭐 전두환 대통령이건 저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지 않으면 좋을 행동들을 대통령 중에 많이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그분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그분들을 공경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딱 보면 뭐 예레미야서 29장하고 그 뒤로 딱 보면요. 너희는 너희가 잡혀간 그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랍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떻게 기도해야 되죠? 망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자기들 포로에서 돌아오잖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나 그러면 그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 나라가 평안하지 못하면 너희도 평안하지 못하고 신앙생활 못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림을 좀 크게 그려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어떤 하는 일에 대해서는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전체 큰 거로는 그래 이때는 하나님이 그냥 당신을 뽑아줬나 봐다. 빨리 지나가라 빨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우리의 대통령이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디든지. 그러니까 그게 성경적입니다. 근데 그거를 누가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거를 베드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누구를 공경하라고요? 자기들을 그렇게도 환난 핍박 주는 네로를 공경하라고. 다시 한번 2장 17절 보십니다. 저 오늘 청와대에서 돈 먹고 안 왔습니다. 예. 근데 이거 예수 믿는 사람이 이게 없으면요. 점심시간에 얼마나 정치 얘기하면서 막 힘든지 모릅니다. 에너지 우리 그럴 때 안 써야 되잖아요. 뉴욕에 있는 이민교회에 예배 잘 드리고 나서 점심시간에 식사하면서 정치 얘기하면서 우리 에너지를 막 뽑아내는 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럴 때는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면 되죠. 2장 17절 우리 다같이 큰 소리로 읽으십니다. 시작.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아멘. 이거 제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매국노도 아니고요, 정견이 없는 것도 아니고 바보도 아니에요. 그냥 성경 말씀대로 왕은 공경하고, 정책에 대해서는 한마디씩 할 수가 있죠. 정책에 대해서. 그러나 기본적으로 뽑힌 왕, 하나님이 세우신 왕에 대해서는 폭군이건 뭐건 그분을 공경하면서 지나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도드리고 20분 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후반기에는 성도의 교제가 가만 생각하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성경 공부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20분 쉴 테니까요. 커피도 마시고 재미나게 이야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봅니다. 말할 수 없이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서 환난 핍박을 당하는 성도님들, 그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권면하며 위로하는 편지를 보냅니다. 그 중에 왕을 공경하라고. 하나님,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듣기만 해도 화딱지 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 아시는 하나님이 그 말씀을 그들에게 주시고 우리에게도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도 미국에 오바마 대통령이 있고 한국에 이명박 대통령이 있습니다. 또 그전에도 우리들에게 대통령을 주시고 또 앞으로도 우리에게 대통령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대통령이건 공경할 줄 아는 지혜로운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조금 시간을 가지고 쉽니다. 주님께서 쉬는 동안에 또 우리 성도의 교제 아름답게 나누게 하시고, 오늘도 아름다운 간식을 준비한 가정이 있습니다. 오늘도 기억하시고 그 가정에 주님의 은혜로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길 떠나 있는 두 자녀 잘 하나님 공부 마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20분 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베드로 전서 이제 3장 있는 데로 한번 들어가 보십니다. 베드로 선생님은 결혼 생활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부부 관계가 어때야 되는지를 뭐 이상적으로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결혼 생활을 해봐서 아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자들이 참 싫어하는 얘기를 먼저 시작을 합니다. 3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 보실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내들이요, 남편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순복하라. 이거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아내들이요, 남편 복종하고 순종하라고 그랬습니다. 요즘 이거 굉장히 싫어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럼 성경에는 이 말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성경에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 여자들 보고 순종하라 그러고 남자들 보고는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사랑했듯이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자가 남편한테 순종하는 이게 큽니까? 아니면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한 게 큽니까? 그런데 그리스도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남자하고 여자하고 할 때 누가 더 억울합니까? 그러면 그렇게 표현해 보면, 예, 그렇게 표현해 보면 남자가 더 억울합니다. 여자는 그냥 복종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남자들은 죽기까지 이렇게 목숨 이렇게 죽기까지 해서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남자들이 여자한테 그 복종을 얻어내는 방법이 있죠, 그렇죠? 그게 뭔가 하면 죽기까지 사랑해 주면 복종은 저절로 오는 거죠. 그러니까 에이, 네가 순종하면 내가 사랑하지, 뭐 그런 순서는 아닌 것 같아. 성경을 보면요, 남자가 먼저 해야 여자 쪽에서 많은 포션이 따라오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이제 남자들에 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왜 이제 이 당시에 그렇게도 어려울 때, 힘들 때, 왜 부부 관계를 얘기합니까? 왜 상전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까? 그 얘기가 앞에 쭉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렇게 힘이 들어도 가정은 지켜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힘이 들어도 가정엔 질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순복하라. 한번 따라 하십니다.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순복하라. 아멘. 네, 소리가 조금 작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시면 아,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근데 보면은 목숨을 내놓을 만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개가 같이 이렇게 되면은 가정이 아름답습니다. 근데 쭉 내려와서 3장 1절에 왜 아내들이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안 믿는 남편이 그런 아내를 보고 진짜로 이 여자가 가지고 있는 속에 있는 무엇이 있구나 하고 이 예수를 믿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쭉 내려가서 7절.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 사도는 많이 겪어본 것 같아. 잘 한번 보세요. 확실히 여자들이 남자보다도 근육이 약합니다. 확실히 여자가 남자보다 힘이 약합니다. 확실히 여자들이 평균 남자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연약해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 힘으로 뭔가 다 되지 싶은데 지금 시대는 안 그렇더라고요. 훨씬 여자들이 남자들을 욱박 지르면서 남자들 꼼짝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비결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 아마 비결이 있지 싶어. 근데 이게 지금 오랜 한국은 한 3, 40년 동안 내려오면서 지금 이게 급격하게 바뀌지 않습니까? 지금 한국의 사회학자들은 계속해서 글이 나옵니다. 한국이 모계사회로 가고 있는 같다고. 그런데 모계사회로 가고 있지 않은 한인들이 사는 곳이 어딥니까? 그러면 요 뉴욕. 요 이민사회는요, 아직까지 옛날 같이 해가지고 여자분들이 한국같이 한번 해보려고 그러면 아직까지는 그 까딱까딱까딱 그게 잘 안 됩니다. 근데 한국은 이게 맞죠? 저기 지금 우리 간호사 선생님들 온 지 얼마 안 되니까. 한국은 거의 모계사회로 거의 이렇게 다 갔습니다. 거의 모계사회로. 근데 이 베드로 선생님이 지금 이 글을 쓰던 시대에는 남로 모든 것이 되던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남자가 힘이 세가지고 여자를 완력으로 누르고 어떨 때는 어렵게 만들고 그런 일이 믿는 가정에서 있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아주 희한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7절 다시 봅니다.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뭐라고요? 그러시오. 요새는 남자들이 아닌데 연약하지만 더 센데 그러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해서 부부싸움 해보고요. 여자하고 약하지만 이렇게 삐끄덕해 보니까 신앙생활이 안 되더라는 겁니다. 이건 제 생각인데 이건 아마 경험에서 나왔지 싶어. 사도 바울은 이 얘기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알죠? 사도 바울은 결혼을 안 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결혼을 해봤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사도지만 다른 사람들한테 사도지 어떻게 와이프한테 사도입니까? 와이프한테는 평범한 베드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가 그렇게 바빠요? 와서 애들도 좀 보죠. 그러니까 딱딱딱딱 할 수도 있고 내가 주님의 일하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삐끌릴 수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한번 돼보니까 뭐가 안 되더라고요?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남자들에게 이게 베드로가 경험에서 나온 것 같아요. 부탁하기를 여자하고 싸우지 말라고 여자들 잘해주라고 그렇게 해서 막히면은 기도가 안 되니까 기도가 막히면 끝이잖아요. 신앙생활.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하다가요. 진짜 어려움 당하고 환난 당하는 이 백성들에게 15절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좀 평범하게 유복하게 평안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15절 앞에 한번 볼까요? 제가 하는 것 때문에 다 표를 해놓으십시오. 다 같이 큰 소리를 한번 읽으십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들이 지금 말할 수 없는 핍박과 환난과 피해 다님과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잘 피한다 저렇게 하면 잘 피한다 몇몇하 그로 숨어라 이런 건 하나도 없고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뭐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그렇게도 고통 가운데 있는데도 웃음이 떠나질 않습니다. 기쁨이 떠나질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아주 건강한 신앙생활 정신적인 것을 놓치질 않습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묻잖아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해서 너희는 그렇게 살 수가 있어? 라는 말이 딱 튀어나오기만 하면은 어떻게 하라고요? 바로 대답할 것을 준비해서 있으라고 그럽니다. 그거는 내가 이런 가운데서 살기 때문이야. 그러면서 예수님 이야기를 하라는 겁니다. 너희 속에 소망이 가는 것을 누구든지 묻는 자가 있거들랑 대답할 것을 늘 어떻게 해요? 준비하고 be prepared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어떻게 해요? 항상 예비하되 나 너무 힘들어 근데 너 이럴 때는 어떻게 해? 나 같은 걸 어떻게 해? 라고 물을 때는 항상 뭐라고 나갑니까? 산 노리시고 산 소망 되시는 예수에 관한 얘기를 준비하고 있으라고. 성도분들 요거요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한 자기 간증이면 됩니다. 성경 말씀으로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어쨌든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나도 있잖아. 그렇게 힘들거든. 나도 너처럼 그럴 때가 있었거든. 그러면서 자기 간증을 조금만 이렇게 해주면 그래? 그러면서 눈이 이만큼 되집니다. 내가 너 위해서 기도해 줄게 부터 시작해서 대답할 것을 어떻게 해요? 항상 준비하고. 한번 따라 하십니다. 대답할 것을 항상 예배해야 합니다. 대답할 것을 항상 예배해야 됩니다. 예, 그거는 언제 어디서나 우리에게 딱 물을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 우리가 알지 못하고 예측하지 못할 때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배하고 있으십시오. 그렇게 해서 뒤로 쭉 한번 넘어가 봅니다. 4장으로 이제 넘어가면 고난에 대한 얘기들, 어려운 얘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피할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그렇게 고난을 받았다. 그러니까 잘 지나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7절, 8절. 7절, 8절. 4장 7절,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하십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설명이 필요 없으시고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습니다. 그건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만물의 마지막 우리 주님 오실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뭐하라? 기도하라. 어려움 당하는 백성들 계속 기도의 끈을 놓치면 안 되잖아요. 8절 무엇보다도 성도 사이에는 열심으로 서로 뭐하라고요? 사랑할지니. 우리 서로 사랑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예, 친한 사람들끼리는 되지만 그 앞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열심으로. 한번 따라 하십니다. 열심으로, 열심으로. 서로 사랑합시다. 예, 옆에 있는 분한테 서로 한번 하십니다. 사랑합니다. 예, 근데 이제 이번에는 열심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이거 어떻게 하면 되죠? 열심으로 사랑하는, 이건 사실은 말로 하는 거 아니죠? 행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행동을. 열심으로 사랑하면은 허물이 다 덮인다고. 열심으로 사랑하면은 다른 사람 눈에 있는 돌포가 보이지 않는다고. 열심으로 사랑하면은 내 눈에 있는 티끌이 보인다고. 이제 그런 얘기예요. 무엇보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런 아름다운 얘기들이 있고요. 11절은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5장으로 넘어가 봅니다. 5장 6절. 이분들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걸 보시라 그랬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다고 그랬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 6절. 그 어려운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무언요? 능하신 손 아래서. 너희가 그렇게 어려워도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있다는 겁니다.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어떻게 해요? 높이시리라. 지금은 그렇게 피해 다니고 어렵지만 하나님 그 전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게 지내봐라. 그럼 하나님이 언젠가 높여주실 거라. 지금 이제 그 다음 보기 위해서 제가 앞을 봤습니다. 7절, 8절, 9절. 7절, 8절, 9절. 앞에 한번 보실까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어떻게 하라고요?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염려 없는 사람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아는 한 목회하면서 아무도 없습니다. 염려 없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지금 현재 염려 뭐 다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염려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 뜻이 뭐 어때요? 이 기도하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가 우리말은 맡겨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나 원문은 보면요, 이거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던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캐스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휙 던져버리라고. 제한테 있는 무엇을 읽어가지고 휙 던져버리면 제 손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염려거리가 있으면 다 이걸 주님 앞에 다 던져버리라고. 그러면 주님이 그걸 이렇게 보시고는 그걸 다 케어하시겠다고. 그거를, 여기 권고는요, 주님께서 그거를 케어하시겠다는 뜻입니다. 그걸 다 가지고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할 일은 여기까지죠. 주님이 할 일은 뒷부분이고요. 그러니까 뒷부분은 걱정할 거 없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던져버리라. 한번 따라 하십니다. 우리 염려를 다 주께 던져버립시다. 예, 다 던져버리면 주님께서 그 다음에는 그것을 보고 케어하시고 그걸 가지고 다루신다고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건 쉬운 가운데 있건 근신하라 깨워라. 우리에게 누가 있습니까?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습니다. 가능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잡으려고 그럽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습니다. 그러면 마귀를 어떻게 하면 이길 수가 있습니까?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뭐하라? 대적하라. 그러니까 마귀의 계획이나 마귀가 어떤 것을 한다 싶을 때요, 어머머 무서워 이러면 되질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 힘이 약하고 아무리 우리가 아무것도 모른다 하더라도 무엇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대적하라고 칵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나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물러가고 피해간다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그렇게 마귀의 어려움이 있을 때는 대적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5장 7절 8절. 그 다음 9절 한번 보십시오. 예, 9절 우리 봤습니다. 그렇죠?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제 뒷부분으로 넘어가서요. 12절 한번 보십시오. 이제 마지막 정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2절, 12절, 5장 12절. 편지 마지막은 늘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안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에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모하노니 증거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 안에 굳게 서라. 아무리 어려워도 은혜 안에 굳게 서 있십시오. 이제 4장 이제 12절 한번 볼 텐데요. 베드로가 이들이 당하고 있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나 그러면요. 4장 12절. 4장 12절요? 아, 나왔죠, 그렇죠?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시험이 오는데요, 그냥 보통 쉬운 시험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무슨 시험입니까? 예, 불시험 당하는 거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예수님도 그렇게 당하셨다고. 그러니까 너희는 산 소망을 가지고 산 말씀을 붙들고 산 돌이신 예수님 붙들고 그렇게 해서 이 세상을 주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염려거리가 있으면 주님께 다 던져버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있으라는 겁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들, 이게 그냥 지금 현재 우리 같은 사람에게는 실감이 안 날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흩어져 있는 그 터키 지역이 흩어져 있는 그분들에게는요, 말할 수 없는 위로가 됐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아까 제가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데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막 몰려가서 뭔가 일어나면 그냥 우리는 그냥 쫓아가는 걸로 이렇게 지금 돼 있다 그랬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세상 돌아가는 게요. 세상 돌아가는 게. 그 당시도 그랬고요. 지금도 그랬고요. 그저 그냥 크게 뭔가 막 밀려가면 그 밀려가는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속에서 깨워서 근신해서 기도하고 형제들을 사랑하는데 오늘 성경 뭐라고 그랬습니까? 열심히 사랑하라고. 열심히 사랑하라고. 이제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칩니다. 아프리카에 가면 어떤 사슴 종류들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에는 초원이 많잖아요. 그리고 사슴들은 늘 적이 많습니다. 잡아먹으려는 거. 그래서 이 사슴들이요, 우기에 비가 많이 올 때는 이 사슴들이 아주 자유롭게 이렇게 잘 풀을 뜯어먹습니다. 그런데 우기가 끝나고 이제 건기가 시작이 되면은 비가 안 오기 시작하면은 풀들이 없잖아요. 그럴 때는 이 사슴들이 막 몰려가지고 어떻게든지 풀을 찾아가지고 먹으려고 합니다. 근데 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슴들이 떼를 지어가지고 이제 막 몰려가서 풀을 먹으면 앞에 가는 사슴들이 풀을 자꾸 다 먹잖아요. 그럼 뒤에 가는 사슴들이 가면서 보면 풀이 없어요. 어떡하죠? 막 빨리 가라고 막 밀고 밀고 그럽니다. 그러면 한번 콱 이렇게 잘못 치면 거기 있는 앞에 가는 이 사슴이 어떻게 느끼나 그러면, 아, 맹수가 우리를 잡아먹으러 왔나 보다. 그러니까 얘가 급하게 콱 쳤나 보다. 그리고는 앞에를 치고 치고 하면 앞에부터 이제 뛰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 뒤에 맹수가 오는지 뭔지 모르지만, 다다다다다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어디에 가서 떨어집니까? 예, 낭떨어지에 가서 떨어지는 거 풀 수 없는 거라 그러는데, 그거 왜 그렇습니까? 그럴 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게 들어있더라고요. 거기에 한 번 휩쓸리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막 그냥 휩쓸려가서 떨어집니다. 그렇죠? 어쩌면 지금 시대가 우리 막 몰아가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영적으로. 막 몰아가고 있습니다. 막 몰아가고. 오늘 이 베드로 사도 같은 이 말씀요. 그리고 성경의 다른 부분의 말씀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이 나날이 바뀌고 아무리 세상 풍조가 몰고 가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기에서는 거룩하게 신앙생활해라.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라.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이 너 소망에 관한 그에 대해서 질문을 조금이라도 던지기만 하면은 대답할 것을 어떻게 해요? 항상 예비하고.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항상 예비하고. 성경 구절 하나 주십시오. 로마서 8장 28절. 로마서 8장 28절. 이 사람들이요, 이렇게 어려워도 또 그런 가운데에서 피해 다니고 말씀 받고 찬송하고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일은 되어집니다. 되어집니다. 그것을 로마서를 쓰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봉독하십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들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힘이 듭니다. 피해 다닙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막 그런 눈물이 찔찔 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선을 이룬다고. All things put together for good. 아마 영어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붙드시고 우리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귀한 또 하루 주시고 또 반가운 얼굴들 모여서 베드로 전서를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참 얼마나 힘든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신앙을 지켜내는지요. 우리 편안한 시대, 시간이 많은 시대, 하나님 신앙생활하는데 게으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혹 우리 가운데에도 하나님 물질 때문에 또 건강 때문에 또 사람 사이에서 또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으면 하늘 문 열어주셔서 오늘 주신 말씀 가슴에 잘 담고 승리하게 하시되 하나님 아버지의 전능하신 손 아래에서 이 땅 힘차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